웬 카메라 분명히 앞에 앉으면 가슴이 아프고 절며들고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절절한 가슴이 저 창밖에 빗물을 보아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렇죠. 네.
뭐랄까 이런 말이 좀 하나님을 좀 불경되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아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를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때 나 언제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었지? 난 논의 있을 때 그랬나?
아 언제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랬나? 근데 그걸 뭐 깨달았다고?
응. 근데 한 단계 진일보에서 깨달았어.
언제?
어제. 낮에.
뭘 보다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보다가?
응.
마가렛. 마가렛. 뭐지?
됐다.
에?
말 뜻인가?
아니에요.
말 뭐냐? 데이비드.
데이비드. 어. 그 처음 읽었지?
아니야, 다 읽었어.
그래서?
응.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시고 그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에서 승리하고 그걸 이겼다 그런 성품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어.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행동이 수반되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거를 딱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를 내가 거기 딱 보고 깨달았어.
단어?
어.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단어.
그 책에서?
그 책을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아,
책을
어떤
보면서
단어가 떠올랐다?
응. 거기 있는 거기 써 있는 단어 중에 어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궁금하지. 궁금하죠 형진.
난 알아.
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응.
그 단어를 보면서.
응.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됐다고. 힌트 두 글자.
온유한 마음.
아 두 글자.
다섯 글자야.
아 다섯 글자야? 온유한 마음. 응, 다섯 글자.
희생.
난 맞췄는데.
생명.
그럼 한 글자만 해봐.
아 그럼 다 알아요.
그럼 다 알아요.
아,
그래? 응. 사랑.
저도 처음에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뭐야 예수님 예수님 이상 뭐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믿었다 그래? 빨리 말해.
아 웃겨.
무슨 단어? 그렇지 다 그것도 포함되지. 근데 예나가
딱 이렇게 와 정말 이거구나 이거였구나라고.
동화?
품성?
동화.
힌트 두 번째 힌트.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을까?
탐심.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야?
아니 에덴 동산에서 전화 꺼야 돼.
그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까?
오원.
뭐 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아서.
순종.
그래. 순종.
순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개념적인 순종은 그냥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 뭐 말을 했을 때 지시를 했을 때 따르는 거. 뭐 이 이상으로는 잘 생각 못했어. 뭐 아무리 그런 미사역을 더 붙여더라도 뭐 자발적으로 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거 뭐 찻대고 포대고 하면은 그거밖에 아닌 거야. 누가 지시했을 때 그냥 따르는 거. 근데 그 따른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사람의 그런 어떤 본성적인 그런 걸로는. 근데 딱 그 말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범죄한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잖아. 불순종한 거잖아. 그게 바로 죄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야. 왜냐면 너가 가서 인류를 위해서 그거를 하신 거잖아. 그게 내가 그 우리 그 합창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걷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심정 그 심정은
심정.
어떻게 보면 오해 순종하지 않는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셔야지. 근데 그 내가 그때 얘기하면서 얘기하자 그게 너무너무 그 너무너무 그게 진짜 너무 뭐랄까
인간적인 인간과 꽃 같은
아니 그게 정말 순종의 어떤 모습인 거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지.
역설적으로.
내 마음은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은
그렇지.
이럴지언정 이 잔을 피하고
그렇지.
싶은데
어.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 육신 그 바울의 그 신앙과 마찬가지.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의미거든. 그게 이제 거기 성립되는 거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꼬리에 꼬리를 보니까 다 말이 설명이 되는 게 인간이 율법을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나에게 이미 그런 죗된 본성이 항상 나의 육체로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육체는 그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품은 게 이 순종하는 마음이 품어지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순종이 그래서 순종을 표현할 때 뭐 굴복한다 이런 의미들이 보면 옳다고 하는 어떤 표준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가 거슬리는데 불구하고 아멘 하고 내가 굴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되어지는 영.
맞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순종이라는 의미 하에서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어떤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니까.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를 내가 어디 깨닫고. 근데 이게 말로 지금 좀 조악하거든. 내가 지금 표현하는
그렇지.
게. 그게 아직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그 감흥을 아직은 그게 정리가 안 돼. 편견과 그런 교육의 부산물로서 순종적인 인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 자기의 뭐 그런 게 없고 줏대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좀 나고자 같고 막 그런 실패한 사람 같고 그런 게 많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 순종의 의미를 다시 깨달은 그러니까 순종의 본래 의미를 깨달은 거야. 순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던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했어. 근데 그 요구가 네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맞아. 그런데 너는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하기 싫은 동기가 귀찮아. 간단하게 얘기한다. 귀찮고 그걸 하면 불편할 것 같아. 아버지가 말한 그 동기가 강력하게 너를 제어를 하는 상태로 네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아버지 말한 것을 하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네 마음, 네 육체적인 마음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역이 싸움이지, 그것도. 그럴 때 그래, 이것이 옳아. 옳은 길을 가는 거야. 이것이 옳으니라. 그때 옳은 것은 다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면 고난이 와. 고난이 오고 그 오른 길을 가면은 훨씬 불편하고 육체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소위 말하는 그 내 어떤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가 강한 척 하고 싶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 경쟁적인 사회에서 이런 그런 사회 네가 아마 사회학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데도 구조적으로 회사나 뭐 같은 그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서 사실 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서 너 당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치.
직무 관계 때문에라도 하잖아. 회사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뭐 일 주어지면 과제 처리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숙제 하기 싫어도 하고 근데 거기에 옳다 하는 생각 가지고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거든?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순종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건 순종이 아니야.
큰 걸
부족하지만 말로 조금 지금 더 정리된 걸 얘기하면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잖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잖아.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퀄 죄인 거잖아.
죄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받았던 게 내가 왜 죄인인가 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라는 게 과연 뭔가 그걸 생각할 때 마음 한편에 이런 게 있었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크게 막 드러나는 죄도 없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 난 솔직히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마음 안 드는데 자꾸 그렇게 주변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 안 그랬어.
주변 책자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정형재님 그랬어요?
죄인이다 반감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나는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서도 또 떳떳하게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너 말을 못하는 거야.
죄인은 죄인이지.
그런 상태에서 죄가 규명되지 않았는데 불순종이 죄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완전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지금 돼 있잖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죄인인 거야.
그렇지. 맞아.
그거를 깨달은 게 얼마 안 된다니까.
아 굉장히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니까.
근데 죄인... 순종 왜 안 하는 줄 알아? 순종?
응?
순종을 왜 할 수 없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 우리 그러잖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잠깐? 동산에서 왜 죄가 나타났나? 근데 그 우리 그 영감액을 보면은 그것도 신비라고 그러잖아.
죄는 신비야.
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지. 왜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순종할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어서지. 왜 순종할 수 없느냐 이 얘기지. 나 복잡한 생각까지 하고 내 아버지를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아버지는 불신이야. 아버지는 불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크면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라도 그걸 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 사랑 이런 관점, 그리스도를 주신 엄청난 사랑에 대한 것을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진짜 내 마음 중심 동기에 중심에 내 정신에 이거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내 주셨어. 그걸 깨달았다고 했을 때에 그게 이제 내 이전의 상태에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계속 규명 네 말 맞다나 그 상태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반발적인 상태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것에 대한 희미한 어떤 규명은 뭐 죄가 뭐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알게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가 그분이 더군다나 내게 생명을 주신 소위 생명의 시여자시다 했을 때에는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었다? 이 십자가가 뭐지? 어, 그리스도의 조금 전에 논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지? 아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당위성이 생겨.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위성과 대립되는 몸이 나온다고. 몸이 딱 출현을 해 항상. 그래서 굴복이란 말을 씁니다. 몸이 출현을 대립되는 개념은 몸이 출현하지 않으면 굴복이란 말은 성립이 안 돼. 순종이 그래서 굴복에 이르는 것을 고상하게 표현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 희생 믿음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그런 아니, 단어들을
같아.
어, 같아. 근데 순종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해소되지 않은 그 단어에 대한 내가 온전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렇게 나의 마음에 터치를 못하는 거야. 그게 아 저분은 저러 그냥 저분은 저렇구나 이 정도였지 순종의 의미를 몰랐다니까. 그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말 표면적인 우리가 그냥 배워왔던 그런 너 엄마 말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해야지 이 정도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좋은 거니까 그냥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 나쁜 일인가 이 정도 있잖아 아주 저급한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맞게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 거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그거를 물론 거기 우리가 딱 그 마음 다 포함돼 있지. 그래서 그렇게 쓰셨나 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쓰셨나 봐.
거기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야?
희생?
희생이잖아.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치고 뭐 비둘기 잡아 바치고 뭐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 표상이잖아. 하나님이 예수님 잡아서 바치신 거잖아. 바치게 하신 거잖아. 그 십자가 사건이. 그걸 답습해온 것, 그걸 예표로 한 게 제사잖아. 그럼 그 제사는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 왜? 타락된 제사.
그렇지. 그것도 사르미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언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 순종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순종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똑같은 그러니까 말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많이 구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말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립이 안 됐던
경험.
거야.
근데 그게 경험이야.
근데 어제 딱 보니까 그래 맞아 순종하는 마음이지 순종이지 순종하는 마음이야 순종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순종이지.
말씀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야.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경험된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그게 성화되는 거야.
. 예수님의 고난을 봤을 때 정말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이해하면 안 변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안다면 변화가 되죠.